오늘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과 사람들이 모여 있고 늘 그렇게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한 것이 모든 게다 풍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뭐 성적인 것, 향락 할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 풍요의 여신이 아데미 신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이고 로마식으로는 다이아나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러한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주후 52년경입니다. 이때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 부부를 함께 동행해서 에베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아주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그 부부가 바울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아굴라 부부가 있는 그 지방에 오게 되면은 꼭그 부부의 집에서 유숙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할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들이 만났는데 아굴라도 유대인으로서 장막을 만드는 업이었어요. 바울도 그 업을 갖고 있어. 같은 동종업이기 때문에 서로 상통하는 게 많으니까 금방 친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큰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에 남겨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같이 와서 그곳을 떠날 때에 그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구약을 강해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모든 그 예언들을 갖다가 잘 풀어서 아주 설파를 합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볼 때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 또 복음의 진리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굴라와 그 부부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그 유명한 아주 그 변론가인 그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2년 이상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 전파 영역을 넓혀 갔던 그러한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장소가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 서원이라는 것은 스콜레라는 단어로 개인 학당을 의미합니다. 이 철학자들의 개인 학당이에요. 공공 교육 시설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헬라가 아주 그 이 뭐야 철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헬라의 철학이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스콜레라는 그러한 그 학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개의 철학자들은 그러한 이 스콜레 이 학당을 하나씩 갖고 있었는데 그 학당에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에베소에 이 두란노라는 학당을 바울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두란노예요. 이것을 티란노스 헬라로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두란노인데 이 티란노스가 이곳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쳤는데 거기서 그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하면은 철학도 가르치고요. 또 이런 수사학, 과학 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다 가르치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장 에베소에서 큰 그런 학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계승할 만한 그런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서원이 비어 있었어요. 그 비어 있던 그 두란노 서원을 바울이 지금 임대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2년 이상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나가 보게 되면은 아주 본격적으로 성경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학당에 모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열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방에서 와서 강의를 듣고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2년 반 정도를 지금 가르쳤던 겁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게 된 동기는 이제 주로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에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했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그 옥중에서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면은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기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건강을 위한 기도, 직장이나 또 사업을 위한 기도합니다. 아니면 자녀를 위한 기도 등 우리 육신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기도보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것을 구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면은 신령한 은혜 속에는 육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관한 것까지도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신이란 말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했는데 이 정신이란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에 의한 신령한 은혜를 구했는데 왜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인생의 그 처세도 알아야 되고 인간 통솔법도 알아야 되고 사물과 이치의 판단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아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가장 귀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종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부족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서 인생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호세아 시대에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우리 인생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손에 생사가 있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장수하고 또 어떤 그러한 그 모든 그 복을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미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만 권의 책을 통달하고 또 수많은 지식을 다 연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썩어지고 죽었고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식한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나 지식이 좀 빈약해도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면 그분은 최고의 지식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저는 일어나면은 스트레칭부터 해요. 그걸 안 하게 되면요. 이 허리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래야 기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꿨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기상을 해갖고 차 딱 맞을 때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 여기저기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66가지를 추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면상 시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그 뜻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너희의 거룩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경건하고 깨끗한 생활, 구분된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로 8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성적으로 극히 문란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음행에 관한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이 성욕 만족 수단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수를 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성질서와 성생활에 있어서 한계선을 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정당한 부부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처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원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원한다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다 살피시고 그대로 이제 다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수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훈을 바울이 했던 것이에요. 물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것은 그 어원적 의미는 가장 보편적인 히브리어 코데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라낸다, 구별한다, 또 분리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되어진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언가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구분되었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만 거룩성과 엄중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엄중함이 있고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뭐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은 뭐예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이다 하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일평생 모든 면에서 이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본분에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과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도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룩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사람이 자기가 꿈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꿈을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린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아버지를 향해서 무엇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만 해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참 고맙게 생각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신령과 그런 신령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짝을 다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은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짝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간구한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육안도 밝아야 되고 또 지식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우리 육의 눈도 귀하지만 마음의 눈은 더 귀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은 항상 신령한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발견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령한 사람 눈에는 신령한 것이 자꾸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또 세상 모든 물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다. 멀리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인류의 초청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멸망에서, 죄 가운데에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궁핍에서 부르셨습니다. 온갖 저주에서 우리를 다 불러서 궁핍한 자에게는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낫게 하시고 멸망 중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이후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기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천국 기업, 우리가 이것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손대어 하는 일마다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사업을 해도 사업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연결해서 일을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게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땅의 기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은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참된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능력의 원천을 알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갈 때 신앙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고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는 능력이고 말씀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면 신령한 그 은혜 속에는 육신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는 것까지도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할 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예비하신 천국 기업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손대어 하는 일마다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이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원천을 알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갈 때에 신앙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갈 때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령한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